제 183회 구조로 늘린 방송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곡지는 인미리 소동과 기대기 연합군. 이 심상정이 한마디 했는데 감동 없이 그냥 늘 하는 방식으로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동을 안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국민을 얕잡아보는가? 자기 당 내부에 있는 제5열 내부의 적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심상정이 자기가 좀 떨려고 감동적인 대응을 했다면 어? 하고 국민 다시 보는 순간 모든 그 정의당 내부에 있는 세력들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이게 항상 골치 아픈 거야. 다국적권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정의당은 단일 세력이 아니고 뭐 다양한 세력들의 연합군이기 때문에 뭐 노조 세력, 엘리트 세력, 녹색당 세력, 뭐 시민단체 세력, 페미니즘 세력 다양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심상정은 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식 입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진영 논리를 따라서 진영의 공식 입장을 얘기한다. 그런데 그 발언이 다 이 자기 논에 물대고 나무 대문 앞에 쓰레기 버리고 뭐 이런 뻔한 얘기예요. 정의당이나 뭐 통합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또 무슨 당 있죠? 하여튼 바미당이나 모든 당이 다 그래요. 왜 그렇게 뻔한 얘기를 하냐고. 근데 만약 뻔한 얘기를 안 하면 또 공격당이에요. 개인 인기 올리기 위해서 당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국민이 지켜본다는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데 기레기들도 그렇고 하여튼 개차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정답일까요?
하여튼 인미리 같은 거는 이거 부정선거 아니에요. 아니 선거법 위반이죠. 뭐 이런 거는 잘못됐으니까 민주당이 어려울 때는 좀 도와주고 민주당이 좀 이제 배부를 때는 좀 뜯어먹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을 도와주면은 그 순간 또 내부 총질을 받을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면 도박을 해야죠. 그러니까 노회찬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노회찬하고 유시민이 있을 때는 정의당이 잘 돌아갔다고. 그런데 노회찬과 유시민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당을 운전할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이고 노회찬 유시민 빠지니까 이제 운전수는 사라지고 매뉴얼대로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당이 운전수에서 운전되는 버스가 아니라 그냥 매뉴얼대로 가는 기차가 돼버렸어. 그래서 버스가 아니고 지금 기차가 돼 있다고.
아니 보통 이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그렇게 노회찬 같은 인물이 사라지더라도 다시 이제 그 제2의 인물이 나타나거나 그쵸. 이러면서 좀 세대 교체가 되기도 하고 그쵸. 사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없어졌을 때도 좀 약간 분열상이었다가 이따가 그쵸. 문재인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런 거 잘 안 될까요?
이제 이야기하면 또 산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나?
구조론적으로 보면 이 대중이 정치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데는 그 절차가 복잡해요. 옛날 이 70년대는 엘리트 정당이고 그 삼김 시대 같은 이제 명망가 뭐 동교동 상도동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시민 세력이 등장하는데 시민 세력이 좀 유럽 같은 경우는 노조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고 뭐 그런 우리나라 같은 운동권 중심으로 이제 시민 세력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 합당한 절차가 있어서 예를 들면 정당 안에서 무슨 언론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키워야 돼요. 그냥 저절로 막 생기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저절로 안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정당이 검사들만 공천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검사당이 돼버렸어. 뭐 자한당 잘 보면 다 검사당이 검사당. 그냥 그렇죠. 검사라는 직업은 깨끗한 인물이고 검사가 뭐 해먹을 거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훌륭하지 검사.
그러니까 검사를 공천하면 아무도 욕을 안 해. 검사하고 대학 교수만 공천되는 거지. 가끔 치과의사 하면 되고.
치과사 되나?
그런 식으로 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그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그런 강한 인물보다는 안전 코스를 밟아온 변호사, 검사, 교수 이런 범생이들만 돼서 황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당은 이제 그 검사당이 아니고 그런 이제 이상한 세력들의 집합체고 민주당은 이 SNS를 중심으로 그 중간 세력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뭐냐면 그 인물은 누가 되든지 그 인물에게 여론을 만들어주는 공론을 주도하는 세력은 SNS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SNS 세력이 전면에 등장해서 당을 떠받치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은 아직 그게 아니야. 정의당은 몇몇 엘리트가 이 판을 이끌어.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거네요. 그 정도까지 진화하지 못한 거예요. 네.
당의 발전 단계가 아직 그 맹아 단계예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차 같나?
70년대 우리나라 정치판이 좀 정의당스러웠어.
아 예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임미리 사건은 황당 사건인데 이거 전형적인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이건 IQ가 떨어지는 거야. 내가 전역을 고소할 때도 얼마나 아니, 고소한 게 아니지 전역이 나를 고소했지. 그 연먹일 때도 전역이 나를 고소한다는 100% 알고 고소했거든요. 알고 그렇지 일부러 그렇게 썼다고. 나를 고소하라고 좀 떠보려고.
아 뭐야 조준사격 하신 거예요?
네?
조준사격 하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조준사격 해야지. 원래 이 칼럼쟁이들은 다 떠보려고 나를 고소하라는 식으로 쓴다고.
근데 진짜 고소했네.
그렇죠. 근데 나는 다 빠져나가게 해놨다고.
머리
재판하면 다 이기도록 딱 그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간단해. 이명박은 나쁜 새끼다. 이거는 무죄야. 근데 이명박은 적국제 세계다. 내가 봤다. 지금 팩트를 건드리면 100% 걸려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야.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거 상식이야.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무식한 사람이야.
그럼 명박이도 주어 없다고 한숨 빠져나가는데.
다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의견 표명하고 어떤 명예훼손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그 누구죠?
전요?
아니 광수 뭐 쪽한 사람?
지만원.
이 인간은 팩트를 건드린 거예요. 사람을 딱 찍어서 이 사람은 북한군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 멍청한 놈이.
그건 IQ가 떨어지는 명예훼손이죠. 분명히 사진을 갖다 놓고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을 한 명씩 지목해가지고 이 양반은 북한군 출신이다. 이게 명예훼손이야. 근데 이 양반 생긴 게 좀 북한군 같이 생겼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의견 표명.
그렇지. 딱 봐도 이거 이명박까지 생겼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식으로 서는 거야.
이명박 진짜 못생겼네 이러면 될 건데. 네.
그래서 인미리보다 훨씬 더 심하게 선을 넘어도 의견 표명으로 되는 수가 있고 더 약해도 딱 걸리는 수가 있어요. 이건 딱 걸린 거야. 이건 100% 딱 걸린 거라고. 그래서 이걸 뭐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변호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지식인이라면 이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팩트를 건드리면 안 돼.
그럼 진중권 수준도 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IQ가 떨어진 우리 질문입니까? 다음 곡지는 코로나 19 한풀 꺾이나라고 썼는데
이 말 쓰는 순간 네, 와 부정 타서 부정.
중국에서는 꺾였어. 400명 선으로 확진자 내려온 거예요. 이거는 엄청 줄어든 거야. 전성기 때 내가 봤을 때 발표한 게 4,000명이고 발표 안 한 것까지 하면 6,7,000명 하루에 걸렸어요 확진자가. 왜냐면 나중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반영된 숫자까지 포함하면 하루에 7,8,000명까지 최대 6,7,000명까지 걸린 게 2월 4일이에요. 지금 이제 보름이 지났는데 400명 선까지 떨어졌다고. 그럼 다음 주에는 100명 선까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100명 이하로는 이미 통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 주면 중국은 통제될 거야. 근데 한국이 이제 큰일 난 거야.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이 양반들은 국가에 대해서 이 대항할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상주 생각해 봐. 이 양반들은 뭐 예배도 일주일에 세 번씩 본다 그러고 막 4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고 신도들을 개고성 시키는 거야. 그리고 또 경쟁을 시켜요. 시험 쳐서 시험에 불합격하면 탈락시켜.
오 무섭네.
굉장히 빡세요. 14만 4천 명만 그 배에 태워준다고 천국 가는 배.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기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항을 하는 거죠. 그럼 자기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나한테도 그럴 것 같아.
국가에 의료보험 내고 뭐 이렇게 국민연금 받고 이렇게 국가가 시키려고 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교회에 갖다 바친 게 많다. 인생을 교회에 다 갖다 바쳤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독립국이야. 비뚤어진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어느 한 곳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좀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은 조심하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국지는 사람 잡는 미국 독감 사망자가 무려 1만 4천. 여기서 독감 사망자 문제가 아니고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자유당 세력들이 집권하면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동물이 죽어요. 그 에일의 감자 흉년에 수백만 명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당이 집권해서 그래요. 자유당이 빵을 주지 않고 빵을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줬어. 그래서 빵이 없어서 다 죽었어.
에일랜드 아일랜드 아니
아일랜드 옛날 말이 에일이잖아요.
아
어? 같은 말이죠. 그 자유당 호주 호주도 자유당이 집권해서 코알라 캥거루 다 죽었어. 수백만 마리 동물이 죽었죠. 어? 한국의 자유당이 집권할 때는 이승만 때 이승만이 전쟁을 장기화시켜가지고 휴전하자고 말이 나오는데 이승만이 계속 방해공작을 펼쳐서 전쟁포로 석방 이런 걸로 방해공작을 펼쳐서 장기화시켜서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었죠. 박정희는 올남에서 많이 죽게 만들었고 전두환은 광주에서 학살을 했고 노태우 때는 분신자살을 죽었고 김영삼 때는 다리가 떨어져서 죽었고 이명박 때는 돼지가 죽었고 박근혜 때는 닭이 죽었어요. 그 일본은 자유당이 집권하니까 바이러스가 찬 거라고 미국도 독감으로 1만 4천 명이 두 달 사이에 죽었어요. 불과 2주 전에 8천 명 죽었다고 뉴스를 내가 봤는데 2주 지나고 보니까 14,000 명이라는 거예요. 2주 만에 6천 명이 더 죽었다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죽었죠.
아니 근데 제가 좀 전에 찾아봤는데 네. 한국에서도 매년 4,5천 명이 독감으로 죽는다는 거.
그렇죠.
네. 생각보다 독감은
1년에 많아요. 3만 명이 죽어. 근데 이걸 한 달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죽은 거라고. 예년보다 세다는 거죠. 다음 곡지는 위기의 전체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부를 지키려고 협력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항상 50-50이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정권들이 50% 선의 특거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안 도와주면 나라가 망할 판인 거예요. 자기 정권이 망할 판이라고. 그래서 정권을 지키려고 협력을 한다고. 근데 공산국가는 백대빵이잖아. 그거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삐딱해져요. 위기의식이 없고 전선이 안 보이는 거야. 이 대치하고는 전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전선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확인하는 방법을 일부러 삐딱하게 반대쪽으로 가보는 거야.
왠지 공무원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배를 탔다면 배 안에서 막 작은 보트라고 치고 막 뛰어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가장자리를 가봐야 돼. 가면 배가 기울어진다고. 아, 이 정도까지는 가도 괜찮구나.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뛰어다니다가 배가 갑자기 확 기울어서 빠져버릴 수 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위험한가요? 아슬아슬한 선까지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국민이 본능적으로 아슬아슬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리스크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이 전체주의는 공격할 때도 힘이 강해지고 리스크도 같이 커지고 그래서 살 때도 같이 살고 죽을 때도 같이 사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살 확률도 증가하고 죽을 확률도 증가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는 50대 50 아니야. 100대 방으로 다 죽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하는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 50대 50이면 100% 그 나라를 없어져.
아니 근데 민주주의를 해도 50대 50이잖아요.
그건 내부에서 50대 50이 계속 정권이 바뀌는 거지.
위기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제 말은.
근데 공산주의는 그 위기를 정복시킨다는 거죠. 조그만 위기를 더 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작은 위기를 큰 위기로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전 국민이 이 국가의 반대쪽으로 국가가 무슨 정책을 하려면 다 삐딱하게 행동해요. 박정희 때는 나도 그랬어. 나도 국가가 뭐 하려면 다 안 했다고.
삐딱.
원래 그 인간 다 그렇다고. 하라 오른쪽으로 가라면 다 왼쪽으로 간다고. 어떻게 되는지 반응을 보려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뭘 하지를 못해.
그게 그 나쁜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라.
그렇죠. 인간이 본질이 그런 거예요. 모든 동물이 다 그 집단을 위기에 끌고 가려는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가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미국에서 시애틀의 동물계에 보면 미국 최악의 역대 로보가 있어요. 그 로보의 암컷이 블랑카였는데 좀 털 색깔이 좀 하얗다고. 그리고 블랙이 원래 의미가 흰색이라는 뜻이에요.
블랙이요?
그렇죠.
일단 왜 그렇지?
내가 어원 연구할 때 항상 얘기했잖아요. 백두산 뭐 이런 식으로 백이라는 말이 원래 그 몽블랑 하면 몽 산이죠. 마운트 블랑 하얗다는 뜻이야. 하얀 봉우리 하얀 산 그게 몽블랑이야.
그러면은 영어에도 블랭크가 있잖아요. 블랭크가 그럼 원래 보통 이제 공백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것도 약간 관계 있는 말 같은
거지. 그렇죠. 블루도 관계 있는 말이에요. 블루도 원래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블랑카가 암컷인데 이 암컷이 원래는 이 암컷이 굉장히 신중하다고. 근데 로버란 최강 늑대의 암컷이 된 이후부터 계속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야.
뭐야?
그래서 로버는 굉장히 신중한 늑대이기 때문에 그 죽은 소 사체에다가 독약을 넣어놔도 절대로 안 먹어요. 일부러 거기 똥 사놓고 간다고. 여기 손대지 마라 하고 다른 늑대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 독약을 넣은 고기마다 다 똥 사놓고 가. 그리고 괜히 취미로 양을 물어 죽이는데 수백 마리를 물어 죽였어. 소도 물어 죽이고. 그래서 미국 최악의 늑대인데 결국 그 블랑카 때문에 로봇까지 잡혔어요. 그러니까 블랑카가 자기 혼자 있으면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하는데 늑대답게 암컷 늑대 원래 신중해. 근데 수컷이 옆에 있으면 그때부터 막 신난 거야. 아무 경계심이 없는 거야. 까불고 막 개판 치는 거지.
사람이랑 똑같아.
사람도 좀 그런 게 있어. 옆에 보호자가 있으면 그때부터 막 신나서 막 까불고 뛰어다니고 그렇다고. 어린애들이 그렇잖아.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면 조심하고 신중하게 가지고. 근데 아빠가 옆에 있다면 그때부터 아무 생각 없어. 막 뛰어다녀. 자동차 오는데도 막 뛰어다니고.
그 보면은 청소년들도 혼자 있으면은 되게 조용한데 한 세 명만 모이면 하든지 시끄러워.
개판치는. 그래서 이 독재국가는 정부에서 국민을 어린애처럼 보호해주기 때문에 전 국민이 어리광을 피우고 까불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 그래서 우리도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다음은 메뉴얼병에 걸린 일본. 메뉴얼대로 하다가 지금 그 다이아몬드 뭐죠? 그 프린세스호.
페리.
네, 그게 완전히 이제 바이러스 온상이 되어버린데 일본인들은 그 민폐 끼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유람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안해서 상주를 안 하려는 거예요. 폐를 끼치면 안 돼. 그래서.
아니 저 며칠 전에 네. 뭘 좀 들었는데 일본에서 감기 걸리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는 감기 걸리면 잘 됐다 오늘 아주 쉴 수 있다 약간 이런데 일본은 난리가 난대요. 왜냐면 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가고 완치해야 되고 막 좀 그런 게 좀 심하다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굉장히 위험해요. 전문가는 매뉴얼대로 하려는 경향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케네디가 이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한 것은 원래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 원래 안 돼.
그렇죠.
하다 보니까 된 거지.
해봐, 뭐 탄도미사일도 못
국력을 다 기울인 거죠. 그렇게 하려면 국민을 긴장시켜야 된다고. 국민을 겁줘야 돼. 그래서 소련이 지금 우리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겁을 줘서 국민의 총력을 끌어낸 거죠.
스푸트니크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닌다.
전문가한테 맡기면 국민을 그런 식으로 위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문가를 믿고 아까 얘기했듯이 말을 안 듣고 반대로 행동하려는 거예요. 아, 전문가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나 혼자 쯤은 괜찮겠지 하고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붕괴된 것도 국민들이 공산당을 믿고 아,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정부는 관리를 하고 우리는 좀 삐딱하게 하고 이렇게 하자 하고 생각했는데 시진핑이 명절 앞두고 단속하지 마라 내 지지율 떨어진다 해서 춘제 앞두고 중국 당국이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이 자기 인기 올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시진핑한테 책임 물어야 돼. 하여튼 제가 이 준비 자료를 쓸 때만 해도 바이러스가 없었다고 진정되는 분위기였다고 근데 하룻밤 사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도 지금 할 말이 없어.
망했어요. 아무도 진짜 예상도 못했어.
다음 곡지는 셀토스 앞모습을 베낀 소련.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 구조론적으로 항상 그 자동차라는 것은 아래급의 풀옵션과 윗급의 깡통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
네. GM이라면 소형 중에는 가장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써요. 티보리도 그렇고. 그래서 가만 보면 이제 QM 소리가 딱 나오니까. 티볼리가 우리는 QM3보다 크지 하면서 딱 뒤통수를 치니까 T-Rex가 티볼리보다 크지 하면서 같은 급에서 제일 크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계속 뒤에 오는 차가 앞에 있는 차에 뒤통수를 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좀 큰 차를 먼저 만들고 그보다 한 단계 낮춰서 그 큰 차하고 비슷하게 디자인을 가져가면서 풀옵션을 때려박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런 전술을 써야 되는데 이 소렌토는 반대로 막 셀토스를 뺏기고 있어. 그리고 코란도도 막 티보리를 뺏기고 있어. 진짜 멍청한 거예요.
근데 QM3도 사실 네. 그 SM 그 거기서도 보면은 이번 새로 차가 또 나오는데 네. QM3 뺏기 더 큰 차가 또 QM3도 뺏겨놨더라고요.
그렇죠. 큰 차가 작은 차를 뺏기는 거는 역사적으로 멍청한 짓이야.
유행인가 봐. 바보 짓하는 것도.
그래서 당연히 큰 차가 팔리기 때문에 어떤 그 급 안에서 최대한 커 보이게 하려고 해요. 시간 좀 남아있죠?
많이 남았어요.
네, 다음 곡지는 사회주의를 빙자한 정신병 행동. 굳이 제가 이제 정신병이라고 이렇게 이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뭐 광신도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 정신병자도 아닌데 왜 광신도라고 그러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광신도라. 대화가 안 된다는 거면 대항할 마음을 품고 있어.
아, 청개구리네.
네, 환빠들도 그렇고 주류 학계에 이 대항할 의도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제야사학자라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인데 이 인간은 어떻게든 그 해코지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해코지를 하면 주류에서 그게 아니다 임마 하고 알려준단 말이야. 그럼 배우는 거야. 또 막 밑줄 긋으면서 배워. 그리고 또 뭔가 엉터리 반론을 제기해. 그러면 그게 아니라니까 하고 또 한마디 해준다고. 그럼 또 막 배워. 자기들 공부하기 위해서는 계속 헛짓거리를 해야 되는 거야. 수첩 갖고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게 아니라니까 하고 그걸 끌어내는 거죠. 아, 이덕일 같은 제야사학자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나름 합리적이지 않나요? 어쨌든 배우긴 하니까.
역사학계를 망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학문을 파괴하려는 애초에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게 먹혔는데 지금은 인터넷 정보가 다 공개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잘못 바람을 잡으면 개망신, 국가 전체가 개망신을 당해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지어버리면 국가에서도 그게 비를 맞춰주다가 학계 전체가 이상하게 가서 일본 놈들이 나중에는 인터넷에다가 아 한국 역사학 죄다 엉터리다 죄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팩트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밀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인터넷 한일 역사 전쟁에서 한국 네티즌들이 줄줄이 깨졌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거짓말 하지 말자고. 일단 뭐 낙랑의 위치라든가 뭐 독립군 활동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그 근거 없이 엉터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개소를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고 그런 반사회적인 집단이고 그 집단들은 사회의 주류에 대해서 안티를 그려야 자기 이 존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기생충처럼 숙주를 괴롭혀야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작심하고 해코지를 한다고. 그런데 사이비 종교가 특히 신천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신천지를 갔더니 며칠 지나자마자 신천지가 막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게 뭐냐고. 왜 내가 하필 신천지를 깔 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저게 타이밍이 딱 맞네.
그렇죠. 이상하게 그렇게 딱 맞아보세요.
저 고맙다고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신천지는 굉장히 이 흉악한 짓을 하는 상상 이상으로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남의 교회를 빼앗아 갖는 거죠. 근데 그런 뻔뻔스러운 짓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까 안 받아요. 왜 양심의 가책을 안 받냐 하면 반사회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군을 속여먹는 데는 양심의 가책이 없지. 내가 북한에 이제 적국의 스파이로 가 있는데 그 나라를 속이는 데는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적이니까. 근데 엘리트가 그런 식으로 적대 행동을 한다면 미친 거죠. 그래서 뭐 진중권은 자기는 뭐 동굴 속의 고양이라 그러나? 카나리아라고 안 하고 왜 고양이라고 하지? 그런데 엘리트는 지도자인데 지도자는 그런 조연을 하면 안 되죠. 동굴 속에 이 탄광 속에 카나리아도 필요하긴 한데 그런 것은 그 지식인이 하면 안 되고 좀 B급 인간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 그건 일배충이나 그런 애들이 하는 거죠. 윤서인 이런 인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 자본주의자라는 말은 없어요. 사회주의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본주의자 있잖아.
그런 말이 없다고.
뭐야 쓰잖아.
아니 안 써요. 그냥 자본주의라고 그러지. 나는 자본주의자다 뭐 이런 말은 거의 내가 검색에도 안 나와요.
우리 어렸을 때 술 먹을 때 난 자본주의자라는 말 안 썼는데.
내가 볼 때 멍청한 말이에요. 멍청한 말.
아 예.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으면 운전기사가 있는데 나는 운전기사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나는 자동차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당연히 있는 거기, 아니, 자본주의는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어. 그 주의가 아닌 거예요. 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이쪽 길로 갈 것인가 저쪽 길로 갈 것인가 그게 주의라고.
그러니까 선택이 할 수 있는 상황인 건 주의가
맞을 그렇죠. 수 그건 자본주의는 거고. 선택이 아니야. 그 원래 있는 거라고.
네, 바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본인데 기본 깔고 가는 거지. 그걸 나는 자본주의자다 뭐 이런 있을 수 없는 언어적으로 불성립인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어떤 주의라는 건 없다고. 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하고 나란히 가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사회주의도 같이 발전해야 돼요. 그래서 원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도 원시 사회주의로 가는 거고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사회주의도 고도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란 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그렇죠. 좀 대칭되는 다른 주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른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극우라든가 극좌 이런 게 이 사회주의에 대칭되는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좌가 사회주의를 깨는 미친 놈들이야. 극좌는 이제 자본주의 자체를 원천 부정한 놈들이야. 근데 사민주의도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 없어요. 단지 이제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서 자본주의를 없애자는 게 사민주의고 그냥 혁명을 해서 때려없자는 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그런 차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 현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밭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저절로 자란다고. 그렇죠. 그게 자본주의야. 근데 옛날에 이제 멍청한 마오메시 내가 평생 돼지가 새끼를 낳는 걸 봤는데 돈이 새끼를 낳는 걸 못 봤다. 그런 거. 돈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게 은행이고 보험이고 주식회사 제도예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송나라 때부터 주식회사 비슷한 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주식회사가 유럽에만 생긴 게 아니고 송나라에도 생겼다는 것은 이게 자연 발생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험업은 특히 영국에서 발달했는데 제가 봤을 때 보험업이 자본주의의 어떤 꽃이다.
금융.
예. 근데 보험은 단순히 이제 뭐 위험에 대한 보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도박이에요, 도박. 예를 들면 올해 프로야구에서 LG가 우승한다는데 10만을 건다. 그다음 그 무술을 팔아먹는 거야. 그걸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건 다음에 그걸 무술화시켜서 막 온갖 종류의 파생상품을 다 만들어.
실제로 주식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주로 할배들이 그걸 수집해서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험이야. 그 보험사에서 그런 이제 도박에서 이 베팅한 영수증을 계속 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도박이 발달해 있어. 온갖 종류의 도박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버는 현상이다. 씨앗을 심어놓으면 저절로 자라잖아요. 토끼는 토끼장에 넣어놓으면 저절로 가을에 가보면 열 마리로 늘어나 있다고. 저절로 막 증가하는 거야. 나무를 작은 나무를 심어놓으면 막 10년 후에 가보면 숲이 돼 있어. 그래서 저절로 돈이 돈을 번다. 근데 이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나무를 너무 많이 심거나 씨앗을 너무 많이 뿌리거나 너무 적게 뿌리거나 관리를 안 하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돌아가는 시스템에다가 인간이 그 관리로 노동을 투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다섯 가지를 써놨는데 맨 처음에는 이 밭을 일궈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옛날에는 주로 전쟁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의사결정 구조로 일단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종교, 조합, 회사, 어떤 단체, 시민단체, 기구 이런 모든 의사결정 구조를 이 어떤 경쟁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아니면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없고 자본주의가 생길 수 없어. 그래서 유럽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한 거고 중국은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잘 발전을 안 한 거죠. 무작정 전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사결정 단위를 굉장히 정교하게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구조론의 질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 입자에 해당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금융, 보험 그 뭐죠? 주식 요 세 가지고 힘에 해당하는 게 관리. 자본주의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 과장이든 부장이든 의사결정권자가 있어야 되고 그 결정권이 실제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나 뭐 계급이 없애버린다고 막 군대도 계급을 없애버리고 막 그래서 지고 중공군 옛날에 그랬잖아. 계급 없는 군대 만들었다 참패하고 막 멍청한 거예요.
요새 좌파들도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예. 계급 없애기.
그럼 뭉찬지. 그 계급의 세습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관료화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
타성적으로 계급이 월권을 하고 지나치게 그 알박기를 하고 그 오버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관리돼야 된다. 그 다음에 노동이고 맨 마지막이 소비죠.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돼요. 일단 노동 가치설로 노동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관리도 해야 되고 소비도 해야 되고 사회도 만들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다섯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 한 개만 안 해도 자본주의는 봉건사회처럼 완전히 정체되어 버려요. 공산주의처럼 뭐 계획경제를 해서 계획에 따라 생산한다는 것은 100% 개소리고 박정희식 그 5개년 계획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건 해도 되는데 이런 건 후진국이나 하는 거예요. 선진국은 그걸 하면 안 돼. 왜 공산주의가 계획경제를 하냐면 남의 걸 뺏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계획경제로 성공한 것은 영국의 기술을 뺏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국이 하던 그 경쟁이나 시행착오로 소련이 따라할 필요 없잖아. 일단 우리가 아프리카 후진국에 새로 경제개발을 한다면 막 1800년대 자본주의, 1900년대 자본주의 이런 옛날에 멍청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바로 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가야지. 그럼 중국이 이제 노트북 한다면 노트북을 건너뛰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야. 중국은 중국은 그 뭐냐 데스크 탑도 없어. 노트북도 없고 바로 아프리카도 지금 그래. 아프리카 스마트폰 다 있어.
아 근데 그렇게 네. 그 뭐지 기초 그러니까 이전 단계를 건너뛰면은 약간 그것도 부작용이 있지 않나요?
그 때문에 이제 그때는 그 굉장히 교육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전 국민을 강남 같은 데 모아놓고 박정희 때는 막 엄청나게 새마을 지도자 이런 걸 뽑아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 그렇죠.
그래서 후진국은 약간 전체주의적인 그런 단계를 밟아야 돼요. 후진국에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려면 소련의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식 경제가 그냥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시대에 일부 필요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당화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려는 게 문제지. 그 단계를 이미 넘어왔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선진국에 대해서 창의를 해야 되는데 옛날 하던 식으로 계획 경제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계획하면 다 망해. 100% 망해. 100% 망해. 근데 중국은 좀 해야 돼. 중국은 계획할 게 많아요.
도님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 사실 이제 왜 벤처 같은 걸 좀 키우려고 국가에서 사실 지원하고 이 얼핏 보면 그게 계획 경제처럼 좀 보이는 그쵸. 부분인데 그런
거 그럼 내가 볼 때 반은 실패한다고 봐요. 근데 계획 경제를 왜 하냐면 옛날 이 영국에 전기 회사가 100개 있었는데 다 망했어요. 근데 우리는 한전 한 개가 다 해먹잖아.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전기 회사가 100개 있어야 되냐? 아니다. 한전 하나만 있으면 이게 계획 경제예요. 근데 그거는 전기는 이미 이제 후진 사업이 돼. 이미 다 됐어. 기술이 다 나왔다고. 근데 전기가 지금 첨단 기술이라면 우리도 100개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좀 타다 같은 거는 그런 걸 회사를 한 10개 만들어서 살아남는 게 이제 이기는 거예요. 정부에서 타다로 통일 이렇게 하면 망해. 100% 망해요. 정부에서 타다를 막 지원해가지고 한다고 치자 100%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망하는 게 또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망하고 한 개 살아남아야 되는데 네. 다 망한다니까.
아예 다 망한다고?
경쟁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인도에 뭐 타타 자동차도 있고 많이 들어도 있는데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50년대부터 인도에 자동차를 생산했어요. 근데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같은 모델이에요. 근데 20년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최근에는 인도 좋은 자동차에서 많아. 50년 동안 왜 모델이 똑같냐고 1950년대 그 모델을 아직도 생산하냐고.
아니 러시아가 그렇다던데.
그렇죠. 인도가 옛날에 그랬어. 근데 1950년대부터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얼마나 선진국이었냐고 인도가. 50년 지나도 같은 모델을 생산하고 그게 국가에서 개입하면 그런 식으로 돼요 보통.
그럼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신격화하면 안 되고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국민 중에 반은 노동을 안 해요. 공무원들 노동하지 군인 노동 안 하지 이명박이 노동 안 하지 박근혜 노동 안 하지 도대체 누가 노동하냐고.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 얼마 안 되잖아. 게다가 앞으로는 점점 노동이 줄어들어서 로봇한테 일자리를 다 뺏기고 그렇게 되면 목사들, 스님들, 공무원들, 군인들, 기레기들, 연예인들 다 일 안 하는 사람이잖아. 도대체 누가 일하냐고. 진중권도 일 안 하고 입으로 노는 사람들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일한 사람 몇 명 안 돼.
아니 동료님 말씀하신 일은 뭘 일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를 만드는 것, 자본을 투자하는 것, 그리고 조직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공장에서 노동하는 것, 그리고 소비하는 것, 이 다섯 가지가 다 일인데 노동과지설은 그중에 공장 노동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혐오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면 엘리트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료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무슨 노동?
금료노동.
금료? 그 무슨 말이에요?
그 남북 회담한다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 만나보려고 엘리트인데도 다 손에 굳은 살이 있는 거야. 금요일은 공장에 가서 삽질을 해야 돼.
아 프라이데이 노동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반지성주의기도 지식인을 혐오하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자아 비판을 하면서 나는 지식인 아니야 막 건설 현장에 삽질하고 있는 거야. 환장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노동 가치설이라고.
아니 우리 왜 그 농활도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예?
농활.
그렇죠. 그때 대학생들도 우리 지식인은 반성해야 돼 그러고 막 다 공장에 가서 일하고 시골에 가서 농활을 하고 막 지식인 자기를 막 학대하고 그랬어요.
학교에서도 공부하면 안 돼 그래서 맨날 술 먹고 있고.
그렇죠. 옛날에 좀 그런 반지성주의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좀 필요하긴 했어요. 농활도 한번 해봐야 돼. 인생은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긴 해봐야 되는데 그 노동 가치설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노동이 아닌 것은 전부 가치가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노동이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주식을 투자하는 것, 조직을 관리하는 것, 노동하는 것, 소비하는 것 이게 다 노동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넓게 해석해야 된다. 그걸 다 일이죠. 근데 진중권도 보니까 사회당 당수 김철의 아들인 김한길의 여동생이 진중권을 중앙대에 꽂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인맥노름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인맥 노름을 하면 패거리 짓을 하면 반사회적으로 변해요. 네, 시간 좀 남았을까?
네, 36분 됐습니다.
그럼 다음 곡지는 정우와 한매를 키우는 진중권들. 이것도 뭐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 양반들 좀 연구해 보니까 이 자본주의에 대한 정우와 한멸이 있어요. 그래서 조국에 대한 행동이 그냥 지금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뿌리 깊은 정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환멸이 있다는 거죠. 그 환멸이 어떠냐면 일단 70년대 지식인들의 소설을 읽어보면 다 이 박정희에 대한 환멸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죽어버릴까, 차라리 미국에서 접시 닦게 할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학 교수들이 박정희 정권에 협조하기 싫어서 실제로 미국에 가서 접시 닦기로 했어요. 우리나라가 있으면 대학 교수인데 미국에 가면 접시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미국에 가서 접시 닦겠다고 미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일의 탄광에 노동자를 보냈다고 착각하는데 엘리트를 보냈어. 대학 교수들이 사표 쓰고 탄광 노동하러 독일 간 거예요.
아 근데 북한 아저씨들도 다 엘리트가 하던데.
그래서 그게 쓰는 정권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환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멸이 아직까지 그 일부 개념 없는 좌파들 머릿속에 꽂혀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 장기표를 좀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김대중 대통령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장기표요?
예. 최근에 이 양반이 이제 미래한국당 간다고 막 삽질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한때 그 5.3 인천항쟁 주도를 한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건물이었어. 그것들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망했냐. 김대중 대통령한테 시비 걸다가 망했는데 근데 이 양반이 한때는 인터넷 선구자였어요. 인터넷 초창기 인물이야.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사람이네. 막 아직 그 인터넷이 뭔지도 모를 때 인터넷에 글 쓴 사람이야. 큰 선구자인데 내 말 안 듣고 계속 덩신짓을 하는 거야. 근데 감정적으로 이호 여사를 비난한다거나 이런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그 왜 그러냐 보니까 동교동 아저씨들한테 깨졌어. 그러니까 장기표가 딱 보기엔 동교동 아저씨들이 뭐 건노합이나 김옥도 이런 사람들이 동네 이장이나 할 놈들이 막 어깨 완장차고 돌아다니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더라도 이 진보 세력의 일원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70년대는 엘리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엘리트인데 쟤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 끝난 거야. 끝이야. 환멸이 환멸. 그래서 진중권도 내가 볼 때 김어준을 딱 보면 마치 장기표가 김옥두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옥두 주사식은 경험 비슷하게 그 김대중 대통령이 갈 때 앞에서 이거 하는 사람인데 길 비켜 이거 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왜 내가 저런 사람한테 밀려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학벌을 보니까 학벌이 상당히 좋네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오히려 그렇죠.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김근태하고 맞먹는 사람이었어.
아니 지금 여기 읽어보니까 김근태, 김문수, 이재호, 조영래, 이광태
그 중에 제일 망했어. 그 같은 패거리인데 네. 그 중에서 제일 망했다고.
이 사람이.
근데 너무 고집 피우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는 자기는 거의 장관 정도로 기본이고 총리도 할 사람이고 대통령도 할 사람인데.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을 미워하다가 그렇게 바보가 돼버린 거죠.
근데 제가 이 사람이라도 김대중 좀 믿겠다. 아, 내가 잘났는데.
그렇죠. 자기는 서울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옥두, 노가비 이런 애들하고 같이 막 섞이려고 하니까 막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빡치겠지.
네, 빡친 거죠. 그 이후로 완전히 똥돼버렸어. 제가 볼 때 진중권도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변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 쪽 세력 중에 좀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왜 내가 쟤들보다 못하나 이런 이상한 자격지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장기표라면 김대중 대통령과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밑에 있는 제일 안 좋은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말은 더 못한 게 뭔데 이런.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제일 안 좋은 뭐 백원우라든가 뭐 옛날 서정갑이라든가 좀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뭔데 이런 식으로 삐딱해진 거죠. 환멸을 느껴버려. 끝난 거야.
아, 그럼 이런 사람들 구제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 약이 없어 이제.
약이 없어.
이미 삐뚤어졌어. 반사회적 인간이라.
아니 계속 이럴 것 같아. 서울대 나온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삐뚤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재용이 저 새끼 뭔데 내보다 잘 나가지 이기를 못하는 거예요. 뭐 상속을 잘 받아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열등감을 느끼고 대항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학벌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벌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닌데 인간의 가치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심리에 이 계급 차별 심리가 있어요. 인종 차별하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예를 들면 흑인과 백인이 버스에 타고 있는데 백인은 앞자리에 있고 흑인 뒷자리에 있다고. 근데 오늘부터 흑인들도 앞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럼 흑인은 이제 아무 자리 막 앉지. 근데 백인은 어쩌면 흑인 앉았던 자리 막 닦아야 돼. 걸레를 갖고 와서 막 닦고.
아, 진짜 그러더라. 와.
그게 앉아야 되는 거야. 근데 흑인은 백인이 앉았던 자리 안 닦고 그냥 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백인 입장에서 자기는 엄청나게 피해를 본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라면 그 불가촉 천민이 이제 법관이야. 근데 사무실을 비워주고 이제 다른 법관으로 교체되는데 새로 들어온 법관이 자기는 이제 바이샤 계급이라 이거지. 근데 어제까지 불가촉 천민이 이용하던 사무실을 내가 써야 된다니까 돌아버린 거지. 그래서 막 향을 사르고 막 푸닥거리를 하고 막 100만 원 들여가지고 뭐 해야 돼. 행사를 치려야 돼. 그 정화 의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얼마나 역같냐고. 내가 바이샤 계급이라 해도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 사무실을 걸려가지고 옆 사무실 괜찮은데 저쪽 사무실 좋잖아. 하필 이 사무실을 줘가지고 내가 이 청소 비용, 정화 비용을 다 내야 되냐고. 무당 불러가지고 부닥거리려고 500만 원 깨지는데 생돈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로 생각해. 근데 그 부닥거리 안 하면 되잖아.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사람들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는 조선시대 어떤 부자가 뭐 정원을 이건 옛날에도 여러 번 했던 이야기인데 중인들 옛날 조선시대 부자는 다 중인들이었어요. 주로 이제 연행사를 따라가는 역관들 총역관들 이 양반 다 부자야. 그래서 부자가 정원 자랑을 하면서 수석이 좋은 거 있다니까 아 내가 더 좋은 게 우리 집 앞에 있는데 가져가게. 그래서 부자가 이제 하인을 시켜서 수레를 끌고 도로를 실어 오니까 남산 위에 있는 잠두봉이 저그라네 실어가게. 이런 비슷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양반 상금 차별이 있다는 건 좀 과장된 얘기예요. 조선시대 은밀한 법적으로 차별이 없어. 단지 보이지 않게 관습으로 차별하는 거지. 그런데 중인들이 그 관습을 넘기 위해서 굉장히 정원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양반을 계속 집에 초대하는 거야.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지. 그럼 다른 양반들은 잘 얻어먹었다고 칭찬하고 하는데 배알이 꼴려서 꼭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그 차별의식 때문에 진중권들이 저렇게 배배 꼬였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좀 됐죠?
네.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